제4장 몸의 회복과 사역의 권위. 동역자 집회 2. 시간 1948년 4월 10일 오전 9시. 장소 상해 합동로. 질문 첫 번째. 먼저 개인적인 생명을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몸의 생명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몸의 생명의 기초는 개인적인 생명입니까? 질문 두 번째. 개인주의는 몸의 방해물입니까? 진리에 관하여. 개인의 체험에 따라 진리의 순서를 배열하지 않음. 워치마니 형제님. 루터가 종교 개혁했을 당시에 중시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진리의 회복이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할 뿐 행위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회복했지만 사실상 그는 오직 믿음만을 중시했고 무엇이 의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다비 등의 사람들이 일으켜진 후로 이 일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의에 대한 실제를 만지지 못했고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러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많은 칭의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지난 세기의 사람들은 또한 거듭남의 교리를 말했습니다. 거듭남과 칭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어떤 형제는 쉬지 않고 칭의의 도를 전했으나 거듭남의 도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그는 거듭남의 도를 듣고 자신이 거듭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의가 먼저이고 그런 후에야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했을 뿐 아니라 각지의 사람들도 그를 쫓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칭의를 앞에 놓고 중생을 뒤에 놓은 것은 너무 단정적이고 너무 주관적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 없으나 단지 체험만을 의지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체험에 제한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진리에 대한 개인의 체험에는 시간의 선후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진리의 선후나 순서가 그가 체험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양면을 인식함. 진리는 양면적입니다. 많은 경우 어떤 교리들은 단지 진리의 한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효능에는 양면이 있는데 한 면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또 한 면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로 인해 십자가가 두 면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한 가지 일의 두 면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칭의를 얻습니다.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칭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죄를 벗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또 한 가지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또한 죄를 벗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 칭의를 얻는 것이 또 한 가지 일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개인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음. 우리는 자주 개인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개인의 체험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태양은 낮에 나오고 달은 밤에 나오므로 어두운 밤에는 달만 있고 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는 낮에는 물론 밤에도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자신의 체험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의 순서를 정하기를 좋아하여 반드시 칭의가 먼저이고 나중이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화를 칭의 앞에 놓습니다. 사실 칭의와 성화는 한 진리의 양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연약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결코 사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신을 벗어버려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배에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몸의 생명에 대한 인식은 동시적인 것이며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 것을 진리 전체로 여기지 않음. 우리는 이 시대의 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50년 후에 형제들은 우리가 흑암 중에 있었다고 비평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후에 거듭난 것이 아닌 것처럼 먼저 개인의 생명을 얻고 후에 몸의 생명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음과 거듭남이 동시적인 것처럼 개인의 생명과 몸의 생명에 대한 인식 또한 동시적인 것입니다. 시대적인 진리가 있고 또한 시대적인 오류가 있는데 한 시대의 진리에 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진리로 그 시대의 오류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침례받는 것과 안수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침례받은 즉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몸의 동역 안으로 이끌어야 하며 형제자매들과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진리의 회복에 시간의 선후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 진리들을 선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부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본 것을 전부라고 여길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보아야 함. 몸의 하나는 몸의 생명에 대한 인식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동일한 생명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나서야 이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큰 결함이 있게 됩니다. 직선적으로 말해서 몸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몸을 본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본 사람은 몸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의 큰 결함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그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에게 큰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행에 관하여 먼저 순복할 대상을 찾아냄. 이상과 같은 인식을 가진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으며 두 번째 걸음은 우리와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당신과 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순복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내 앞에 있느냐입니다. 성경 가운데 모든 권위는 대표 권위이지 직접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가 나에게 순복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복하느냐입니다. 만일 내가 직장에 간다면 누가 나의 부하인지는 물을 필요가 없지만 나의 상사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남의 집에 하인으로 간다면 아이가 누구인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으나 주인이 누구인지는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내면의 생명으로 자유로이 운행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순복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복이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며 순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편안치 않게 합니다. 오직 피차에 순복해야 동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정한 순복은 외면적인 이유에 따라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생명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순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지위가 높거나 그에게 돈이 많기 때문에 순복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으며 오늘날의 정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복은 외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적인 생명의 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순복이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동시에 기쁨에 미소를 짓게 하며 비록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기뻐하게 합니다. 때로 당신이 순복해야 할 대상이 당신을 괴롭힐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복입니다. 진정한 순복은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으로 영 안에서 아멘하게 하고 영 안에 평강을 줍니다. 피차 교통하며 상호 동역함.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의 몸을 본다면 교통의 문제를 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함께 적절히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연하게 만드십니다. 이 적절한 동역 안에는 마찰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만일 몸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세상의 정치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 한면으로는 사람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또 한면으로는 주님이 사울을 만나신 후에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아나니아로 그에게 말하게 한 것을 봅니다. 한면으로 신약에서 생명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또 한면으로 요한서신에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언급하듯이 이 교통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개인이 보혈을 의지하여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한면으로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봉사합니다. 여기에는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의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그들 사이에 동역이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제기하면 모두 좋다고 말하면서 즉시 이행했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이러한 한 통의 편지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 형제님, 나는 이미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자유를 좀 주십시오. 그러나 디모데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면으로 사람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사람은 독립적일 수 없으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동역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이 당신 스스로가 속에서 그것을 압니다. 자아를 벗어버림. 사람의 입은 매우 말을 잘하지만 사람의 입이 반드시 사람 자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사람의 입에는 찬성이 있지만 안에서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집회에 입만 가져오고 결코 자신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가정에서의 순복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입은 나에게 이 일의 처리를 부탁했지만 내 속에서는 그녀의 입과 그녀의 귀만 왔지 그녀 자신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잃어버리게 될 때 비록 당신의 입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에서 벗어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50대의 라디오가 동시에 방송을 수신하는데 내 라디오의 소리가 틀리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라디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약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또한 몸 안에서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몸의 동역에서 다른 지체의 느낌을 돌아보기를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동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독적이지 않음.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또한 가장 보기 흉한 것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기 서 있으면 아주 보기에 좋지만 만일 그의 따로 떨어진 지체만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 흉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데 문 입구에서 두 다리를 보고 안에서 한쪽 귀를 보고 계단에서 팔뚝 하나를 본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는 즉시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몸과 함께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추한 지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체임을 인정하는 것과 동역 안에서 지체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가장 보기 흉한 것입니다. 사역의 권위에 순복함. 사역은 곧 권위임. 권위는 머리와 관계 있으며 또한 권위는 사역과 관계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체마다 그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나 눈이나 입이나 손이나 발 등은 모두 저마다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은사들이 곧 사역입니다. 사역이 있는 한 권위가 있습니다. 왜 사역이 권위를 갖습니까? 그것은 각 사람이 얻은 직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분의 차이가 권위를 산출했습니다. 동시에 사역의 권위가 있으므로 당신은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사 귀가 되게 하여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분은 한 면으로 나로 하여금 듣는 것으로서 몸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한 면으로는 나로 자신의 제안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들으려 하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말하려 하며 달릴 수 없는 자들이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곧 당신이 하는 것이고 그의 은사가 곧 당신의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므로 당신은 제한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함. 어떤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연구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아닌데 기어이 하려고 하여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은혜로 대하사 당신으로 손이 되게 하셨으면 당신은 손을 가장 높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보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평생 애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여 나로 나의 한계를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면에서 만능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몸 전체가 될 것입니다. 제안을 받는 것이 동역안의 한 원칙이며 또한 가장 큰 시험입니다.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은 범사에 교통할 수 있고 범사에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범사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가 사역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귀는 듣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에게는 듣는 권위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권위에 복종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한계를 본 사람만이 다른 지체와 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자신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을 성경 해석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결코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데 억지로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기괴한 교리들을 산출해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아와 단독적인 생명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바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부유한 자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느낌은 언제나 당신으로 권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언제나 사역의 권위에 복종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아야 하며 또 한면으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것은 무엇이든 권위임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할 수 있게 하신 그 능함이 곧 그의 권위입니다. 직분에 순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임. 당신이 직분에 순복하기를 배울 때 당신은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접 하나님께 순복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위의 99%가 대표 권위입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며 어린 자는 연장자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표 권위를 말합니다. 대표 권위에 순복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습니다. 눈이 비록 볼 수 있을지라도 사실상 머리가 그것으로 보게 해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머리와 분리되면 즉시 끝나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접한 것은 눈이지만 눈 배후에 있는 것은 머리입니다. 당신이 만일 배후의 머리를 본다면 순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순복은 즐거운 것임.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합니다. 오리를 가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심리를 가는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거기에서의 복은 기쁨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순복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기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복할 때 우리 속은 편안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순복하기를 추구함.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누가 우리 앞에 있는지를 보아야 하며 순복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형제 아래 있지 않은 형제는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당신 속에서는 당신에게 당신이 순복해야 할 사람을 찾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자매는 머리를 덮을 때 타고난 머리카락이 아닌 수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건의 의미는 순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과 지식을 추구하는 것처럼 순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사역을 중시하는 것처럼 순복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순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혹은 몇몇의 권위 아래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건대 직분이 없으면 권위가 없고 직분이 있는 곳에는 권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함. 지방교회 안에는 단지 영적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치상의 권위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분부했는데 이러한 장로들은 위치상의 권위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 식견이 없이 세 명의 장로를 세웠는데 3년이 지난 후 그들보다 더 성장한 네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에게 물러나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세우신 권위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함. 내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분의 안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배에 순복한다면 이러한 안배는 당신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직분은 곧 권위입니다. 당신이 그 직분의 권위에 순복할 때 당신은 온전케 될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본래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데 남편에게 순복하는 문제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매사에 결정할 줄 모르고 주장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순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당신이 그저 순복하기만 하고 모든 일을 그에게 물으러 가면 그가 매번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당신은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경건함과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순복은 당신의 격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순복하면 당신의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순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오직 순복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데에는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남에게 순복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으며 또 디모데에게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공식적인 사도였고 가장 큰 사역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는 그의 복음과 직분과 가르침에 관하여 사람들을 깨우칠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교회를 건축함.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두세 사람 아래 두고 그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으로 유익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또한 교회로 유익을 얻게 합니다. 한 지체는 몸 안에서 성전의 돌과 같습니다. 성전의 건축은 적합한 돌들이 피차 적절히 배치되고 지어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건축은 하나의 돌 위에 또 하나의 돌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폐함은 돌 위에 다른 어떤 돌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의 길. 주님을 쫓아 전진함. 주님은 전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는 살아있었을지라도 오늘은 사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진해야 하며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전보다 더 많고 더 풍성하다고 믿습니다. 무릇 이것을 본 사람은 오늘 우리가 가장 풍성한 시대에 있으나 이 풍성이 오히려 황폐한 시대로 쌓여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면으로 교회는 진보하고 전진하고 있지만 또 한면으로 교회는 황폐한 시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교회의 황폐함만 보고 교회의 진보를 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진보만을 보고 교회의 황폐함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이 진보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면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황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폐한 시기에서의 지방교회의 간증.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황폐함 가운데서 지방교회의 간증을 일으켜 지방교회로 황폐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여 지방교회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황폐함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변형되어 황폐함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전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은 단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교회의 간증에 연결되는 자입니다. 오직 교회의 간증만이 교회를 황폐한 상황으로부터 풍부한 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으로서 주님의 간증을 지킴.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아직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은 주님으로 하여금 지방교회의 간증을 얻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은 곧 교회의 사역이며 주님을 위하여 교회의 간증을 가져오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태는 황폐함 가운데 있습니다. 예표에서 보면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울이 1세기에서 본 교회의 붕대인 광경은 오래지 않아 상실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포로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두아드라 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다음은 사대교회이며 이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천주교를 예표하고 사대교회는 개신교를 예표합니다. 사대교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진리가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지만 이 진리들이 회복되자 더욱 실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1세기에 이 진리들을 말했을 때 그것들은 영적 실제였지만 실질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설령 그가 말한 교회가 하나의 실제일지라도 실질적인 교회는 당시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단지 진리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가령 이신 칭의는 단지 진리일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의 실체였습니다. 만일 주님이 오시기를 지체하신다면 교회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고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신 칭의의 실체가 이미 교회 가운데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간증을 유지하는 사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지의 어려움은 우리가 단지 지방적인 교회를 유지할 뿐 주님의 간증을 유지하는 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위 사역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더욱더 간증의 사역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교회의 사역이어야 하며 교회 간증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은 지방교회 안에 있으며 지방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사역이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응당 지녀야 할 간증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 사역은 그 간증을 위하며 그 간증의 내용은 지방교회 안에서 실현됩니다. 지방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를 나타냄. 오늘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며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일 또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길이 곧 교회의 길이며 이 길에서 우리는 무질서하거나 임의로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란하면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몸은 지방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간증, 곧 몸의 간증입니다. 이 몸 안에서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반드시 알맞게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몸과 머리 사이의 실제를 계시합니다. 오늘날 지방교회는 반드시 이 몸의 실제를 표현하는 간증이 되어야 하며 각 지방에서 실행적이고 실제적인 몸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